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넘어 부활하신 사건을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을 보면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전하는 진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각기 복음서마다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르게 전하고 있는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증언, 뭘까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요,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 첫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증언 역시 그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는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앞에 나와 있는 세 복음서보다도 더 생생하고 상세하게 그 만남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증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통상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건 요한 자신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두 제자는 믿기지 않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지킨 채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어째서 부활의 첫 증언자가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은 결코 제자들에 뒤지지 않았겠지만 당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예수님의 일행과 관련한 역할에서 표면에 드러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록자의 시선에서 볼 때 그 시선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복음서가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언자로 여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견으로 배제된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여인들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두 말할 것 없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당시에 사람 수를 이렇게 계산할 때 여인들과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들은 그저 시중을 드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따를 만한 자격을 지닌 이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성들이 남성 제자들과 똑같은 반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두 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교회에서마저, 초기 교회에서마저 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부활을 전하는 장면에서 비로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부활의 사건이 현실에 존재하는 삶의 질서 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과 죽음을 강요당하는 이들이 그 침묵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삶을 삶답게 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을 가장 절박하게 희망했던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그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이 증언하는 것과 다소 다른 특이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살펴본 그 점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 일치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을 우선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구별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설마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을 그저 동산지기인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대목일까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바로 그 대목에서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친숙한 음성을 듣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도록 일깨워준 그 부름을 환기하는 순간 자신 앞에 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뭐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을 겁니다. 바로 그 부름에 마리아는 선생님 하고 외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이 상황은 우선 마리아가 예수님께 덥석 안기려고 했거나 바싹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지금 손을 대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전해지지 않는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고 여기에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진실의 한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곤란한 말씀인데 반가워서 바싹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손 대지 마라. 난처한 얘기인데 이 난처한 얘기 가운데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비밀, 부활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면은 곧바로 연상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승천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승천했다는 얘기는 한 저자에 의해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고 같은 저자의 그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연상하지만 그것과 그 사실과 누가가 전하는 그 진실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허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승천한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죠. 다시 만질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요한복음이 증언한 것을 보면은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0장 오늘 이어지는 쭉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도마에게는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발동해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도마를 만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중간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면은 그 중간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상상에만 맡기지 않고 본문을 쭉 따라가도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을 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숨은 원래 성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 더 익숙한 표현은 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령은 성서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우리말의 그 기하고 훨씬 더 잘 통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의 몸을 만질 것을 허락하였고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체험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이런 물음을 던질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성령 체험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증언하고 있지만은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성령 체험이 필요했을까요?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에게 그런 체험이 또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누차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론이 성립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역사적인 산물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서가 이 성령을 말할 때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성령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유의해서 보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주어진 현재의 조건을 넘어서 초월하는 능력을 전할 때 성령이 등장합니다. 내 개인의 상태, 현재 주어진 어떤 조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언제나 평화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갇혔던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령 사건의 실체입니다. 혼자 막 몰아의 상태에서 떠들고 이게 성령의 임재 체험이 아닙니다. 성사가 전하는 성령은 분명한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당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주례 얘기하자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령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바꿔서 이해하면은 그 질적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부활한 당신의 몸의 실체를, 예수님의 몸의 실체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친숙한 옛 관계들과 조건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의 계시이고 그 삶의 지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실을 아느냐? 그러면 만져라. 그 진실을 모른다면 내 몸을 만져도 부활한 몸을 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부연해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만진 도마, 성서 번역자들과 많은 교회 전통이 의심 많은 제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활한 예수님,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실체를 가장 확실하게 느낀 제자였다는 것을 오히려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실을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사도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설파하는데도 애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설파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선생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근데 그 다른 세계관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도 애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성서에 특히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실을 이해시키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러죠. 곳곳에서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부활의 진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진땀을 흘리면서 부활에 관해서 설파하는 대목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제된 말이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불가불, 재혼을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누구와 같이 삽니까? 이런 물음도 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연장되는 게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계속해서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들이 애를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면 부활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전히 의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차라리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정신적 차원의 사건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성경 말씀은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간 성서연구 시간에 한 교우께서 물었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 또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만져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당연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는 아주 일관되게 영지주의와 끝없이 분투하였습니다. 싸웠습니다. 육체적, 물질적 삶을 부정하고 영적 차원의 구원만을 외친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강조. 여러분, 성서는요, 신약성서, 초기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싸우는 가운데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몸을 강조하고 만져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무슨 헛개비 같은 환상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고 그야말로 영광을 받는 영화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 자체가 그렇게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삶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전혀 다르게 경험되는 어떤 사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헤아려집니까? 아마 말로 잘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이 부활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까 하면 말을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하나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종희 목사님의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아하,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방법을 알았습니다. 보조 역할만이 할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제가 부를 텐데, 아니니까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잠시 여러분, 이 노래 내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늦게 시작되네요.
Thank you.
다 아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시대 최고의 부활 노래의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 노래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 기억과 결부될 때 이 노래가 최고의 부활 노래가 됩니다. 그 기억과 더불어 이 노래의 진실을 믿고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믿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또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울고 웃던 그 일상을 순식간에 앗아버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그 하찮고 사소한 것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바람으로 매일 볼 수 있는 별빛으로 느낄 수 있는 햇빛으로 봄비로 가을비로 또 하늘을 나는 새로 피어난 꽃들로 또는 그 어떤 곳으로는 우리 곁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 그 모든 것들의 그 소중함을 알고 모두가 누리는 바로 그 정의로운 삶 그리고 평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가 만져볼 수 있는 정의로운 삶, 내가 만져볼 수 있는 평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진정한 삶, 부활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